예수님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군중, 큰 군중, 엄청난 군중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큰 무리라고 불렀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5천명의 남자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측하건대 5천명의 남자가 있었다면 아마도 최소한 5천명의 여자와 5천명의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는 실제 15,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고 말하지요. 성경을 읽는 동안 주님의 사역은 자석처럼 끄는 힘을 갖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군중들이 따라다녔지요. 주님과 같은 사역은 오늘도 여전히 군중의 주의를 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술수를 쓸 필요가 없죠.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거나 또 메시지를 약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또 교회 건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우리도 사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대중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지어주셨습니다. 먼저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물으셨다고 얘기했지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셨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님은 채워주셨죠. 지역사회나 도시나 동네나 이웃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매우 흥미있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 즉 사람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흥미있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교회는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무리의 주의를 끌었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의 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또 성경은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하죠. 큰 교회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동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지요. 여러분의 마을과 지역 도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우리가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질문은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합니까? 어떻게 군중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배에 관한 몇 가지 진리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 강의에서 다룰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전도 중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12가지의 기본 원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지요. 예배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께 삶을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지요. 둘째, 예배 반드시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모든 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성전에 가서 신께 예배하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진 않지요. 저의 세대백 교회는 우리가 처음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예배 인원이 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세 번째, 옳은 예배 방식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만을 요구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령과 그리고 진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조건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지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령이란 내 마음 전체를 담았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의미 없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라는 말과 또 내 마음과 생각이 실제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죠. 다음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전통이나 경험, 취향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지요. 어느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에 관해서는 많은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이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가지의 다양한 형식으로 매주일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은 유럽에서 하는 방법과 다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하는 방법과도 다르고 남미나 혹은 오세아니아나 북미 그 어느 다른 나라의 방법과도 다릅니다. 예배 형식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실제로는 개인적 성향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한 괜찮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원리를 살펴볼까요? 넷째로 믿지 않는 자들은 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을 예배에 초청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왜 그들을 초청할까요?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즉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경외하는지를 보지요.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또 누구나 겪는 기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해답을 그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변화받는 것을 그들이 보지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예배가 불신자들에게 강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불신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배, 제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확실해서 도시 전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큰 무리가 모여라고 했죠. 왜 그들이 함께 모였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사건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 했죠. 예배 시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같은 원칙이 여전히 적용이 돼서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용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때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과 필요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원칙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귀절에서 공중예배 시간에는 방언의 은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요. 바울은 방언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예배에 참석한 때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방식을 약간 변경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제 아내가 요리를, 특별히 콩 요리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들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식사가 다소 달라지죠. 똑같은 메뉴로 여전히 콩 요리를 저녁으로 대접할 수는 있지만 음식을 더 예를 갖춰서 내놓습니다. 우리와 손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방문객이 있다는 것을 더욱 의식하지요. 좀 더 예를 갖춰서 손님에게 먼저 권합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내어놓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예배에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예배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코 메시지는 바꾸질 않습니다. 유다서에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메시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간단한 방법이나 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예의 바른 태도지요. 그리고 손님들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방문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피상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약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매우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방문객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또 쉬운 말들을 사용을 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을 해서 예배 시간에 편안하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신자의 필요와 그리고 불신자들의 필요가 종종 아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양쪽 다 어떻게 인생의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근심이나 죄의식,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구도자 예배를 기획할 때 그 시간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들은 별도의 예배 시간에 다루어야 하지요. 신자들도 또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입니다. 인간 누구나 함께 되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예배를 목적에 따라서 전문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섯 가지 목적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예배는 때론 효과적인데 사실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 예배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예배로 준비를 하고 한 예배는 믿는 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예배로 준비합니다. 이들은 두 가지의 다른 목표고 두 가지의 다른 예배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요. 성숙한 믿음의 신자와 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시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혼합된 목표를 가지면 혼합된 결과를 얻게 되지요. 예배를 전문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배웠습니다. 사실 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이 주일이 불신자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좋은 주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가끔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오면 그날따라 아버지께서는 기독교인의 성숙에 관해 설교하시곤 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예를 들어서 구제와 또 금식 그리고 기도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 법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불신자인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자 않을 때 제 아버지께서는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설교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그 주에 데리고자 않았죠. 매주마다 저는 이 주일이 친구를 데리고 오기에 좋은 주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 믿는 친구들을 기꺼이 데리고 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미리 전도를 목적으로 또 특별히 마련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 예배에 친구를 데려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계획이 간단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전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또 모든 순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되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전도 설교를 하지만 종종 대부분의 예배 순서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또 신자들만을 위해 찬양을 부르고 다른 모든 순서들, 다시 말하면 광고,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전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새들백 교회를 개척할 때 적은 수의 신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언제 믿지 않는 자들을 예배에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주일 아침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경우 그 대답이 다를 수가 있죠. 사는 지역에 따라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주일 아침이죠. 저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가 예배에 참석할 확률이 많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죠. 여러분 나라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두 번 준비합시다. 한 예배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고 한 예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말 예배, 즉 주일과 토요일에 걸쳐 4부로 되어 있는데 이 예배들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예배 전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수요일 밤에 있는 우리 예배는 특별히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돕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하나로 섞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 예배를 분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돕는 일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돕는 일 모두에 훨씬 효과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전문화하시길 제안합니다. 열 번째, 복음 전도 예배는 개인 전도에 추가되는 것이지 개인 전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 전도 예배의 목적은 좋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1대1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과 함께 그룹으로 있으면서 믿기로 작정을 할 때 지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1대1로 복음을 나누고 간증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나누는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에 그들을 초청을 할 때 사람들이 더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직장이나 지역사회, 시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혹은 이웃과 믿음을 나눈 다음에 저와 함께 교회에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예배는 그 사람을 위해 고안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12명, 그 이상의 수백 명을 볼 때 그들은 아마도 이건 결코 나만 믿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믿는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그리스도를 영접해 결정을 내린다라는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배, 전도 중심의 예배를 고안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상한 예배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본 원리만을 제공할 뿐이고 여러분의 문화 또 지역사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목표에 적합한 예배를 여러분이 고안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원리, 전도 중심의 예배가 꼭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본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지만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적 삶 속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필요를 성경에 관련시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도 중심의 예배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군중을 끌 수 있는 예배 어떻게 기획합니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계획하십시오. 이전 강의에서 이미 낚으려는 물고기를 아는 법, 전도 대상자들의 성향을 아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모여서 설교를 기획하고 음악을 기획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획할 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의논합니다.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변화된 삶의 능력입니다. 문화가 다를지라도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개인 간증을 나눈 일이지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볼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배 순서에 적어도 한 간증,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개인의 실제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 글로 쓰도록 요청하지요. 우리는 글로 쓴다면 쉽게 쓰도록 하고 또 충분히 생각한 후에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아, 그 사람은 월급 바꿔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는 전문가야. 혹은 거룩한 사람이니 그럴만해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평범한 교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네. 거룩한 사람이 아니네. 그들은 성직자도 아니고 목사도 사역자도 아니네. 교회 장로도 아니고 단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배 시간마다 간증과 개인 이야기를 포함하도록 계획하십시오. 두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분위기가 무슨 뜻이냐고요? 예배의 태도가 따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 분위기는 계획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예배,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예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많은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지요. 첫 번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십시오.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곳이고 또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예배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매주 그 예배를 위하여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은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지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악은 즐겁고 신나는 것이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요. 사람들은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록 더 강하게 끌며 더 강한 자석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기 오는 사람들 좀 봐, 여기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믿음입니다. 예배를 계획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예배 시간에 연주하는 음악가 등 무엇을 담당하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주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감사, 단지 감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린다면 그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지요. 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란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고 말하고 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며 그의 임재가 느껴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기대감을 창조하십시오. 예배 중 가져야 할 또 다른 태도는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슬프거나 화내거나 지루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시편 100편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들의 많은 예배가 축제라기보다는 장례식을 더 많이 닮았지요. 일종의 중압감을 주는 분위기이고 엄숙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동감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합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하지요. 그런 분위기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런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 교인들에게 새 노래를 쓰도록 격려할 것을 권합니다. 성경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라고 말하지요.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오래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노래를 수백 년간 불러왔지요. 같은 노래를 여러 번, 40번, 50번, 60번 부르게 되면 더 이상 노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여러분의 기억의 일부가 돼서 가사에 무관심하게 되고 단지 노래만 따라 부를 뿐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작곡하고 그 노래에 새로운 곡조와 음악을 붙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음악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 문화의 음악과 그리고 리듬을 사용하십시오. 문화의 음과 소리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음악이란 따로 없고 거룩한 가사를 사용하고 그 가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쓰여있는 한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예배의 또 다른 한 방법입니다. 격려하는 분위기. 여러분도 알듯이 세상에는 나쁜 소식들이 많이 있죠. 최고로 나쁜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쁜 소식을 더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좋은 소식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마치 나쁜 소식인 것처럼 전하죠. 우리는 미소가 넘쳐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과거가 해결됐고 삶의 목표가 있고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서 열정을 갖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매주 낙심에 빠져 있지요. 여러분의 교회가 격려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사람들은 매주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또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단지 용기를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얻고자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안내위원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그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미소로 대하고 악수를 하면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참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환영할 교인들 말입니다. 혹은 방문객, 새로 나온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 좌석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들을 환영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름을 말하거나 어떤 말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두려움은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갖는 두려움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겁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 앞에서 당황하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또 격려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 중심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설교하거나 가르칠 성경 구절을 종이에 프린트해서 사람들이 손에 들고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지요. 우선 성경은 그들이 전에 보았던 그 어느 책과도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각 문장마다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능하다면 성경 구절을 뽑아서 종이에 써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종이를 나누어 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읽어본 적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찾아보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구절을 재빨리 찾고 그들은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종이에 써서 나눠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이를 함께 갖고 있으면 성경을 찾을 줄 모르는 불신자들조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이것은 그들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려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편안할 때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두려워할 때가 참 많죠. 그들은 내가 노래를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언가의 서명을 해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내가 모르는 주문을 외워야 하나, 당황해서 실수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려워하지요.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종이에 써서 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 이와 같은 일들, 작은 일들, 그 밖에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긴장을 풀도록 해줍니다. 그들이 긴장을 풀게 될 때 더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더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사랑의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께서 그 다리 위로 지나가시도록 하는 것이죠. 전도 예배를 위한 또 다른 제안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들이 응답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이에 응답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잡아당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낚시질은 하되 낚시줄을 릴로 잡아당기지 않는 것과 같지요. 대신 그들은 단지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적어도 항상 기도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하신다면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여러분이 실제로 크게 기도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따라 기도하도록 합니다. 새들백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미국에서는 예배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은 교회에 앞쪽으로 나오도록 초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통을 따랐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예배는 고등학교 건물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할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배가 끝날 무렵이 됐을 때 저는 쳐다보고 이 건물에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배 장소는 작은 극장이었고 따로 방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카드를 준비해서 의자마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끝 무렵에 저는 예배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큰 소리를 할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춘 후에 자 이제 따라하실까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요.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였다면 이 기도는 여태껏 한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고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자료와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이것을 시도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고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도시에 살고 있다면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작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저는 오늘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다른 결심사항들도 몇 개 들어있죠. 우리는 작은 연필을 줘서 카드에는 빈칸을 체크한 후에 제출하게 합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그것을 제출하지요. 혹은 이 카드를 문 앞에 있는 안내위원에게 줄 수도 있고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다면 그 헌금 바구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배 시간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예배를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각 예배가 끝난 후에 당일이나 그 다음날 함께 모여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요. 항상 방법을 개선하고 항상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생각들을 달라고 구하면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